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그, 뭐, 여기 뭐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체국에서 그 직원이 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이상한 주소를 본 거예요. 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대학교 편지가 한 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하나님, 갑자기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급히 쓸 데가 있는데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10만 원만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는 하나님 앞에 쓴 간곡한 편지였어요. 이 직원이 이 그 우편 우체국 직원이 하도 어이가 없지 또 제쳤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 편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논의한 끝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지나지 않아서 그 주소로 이제 그 돈을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해서 답장이 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서.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근데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돈은 우체국 놈들이 뜯어먹은 모양입니다. 세상 말세입니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정말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돌리고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주 전에 저희가 말라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께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이 이방 민족들한테 공격받고 쫓겨나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하고 나니까 그 예언대로 열방의 보배들이 다 성전으로 돌아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건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그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6절부터 14절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실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정확하게 이것이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답변해 주시는 형태로 오늘 6절부터 14절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덤비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대듭니다. 대드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한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비유를 계속 드시는데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그리고 또 그 공경하는 모습이죠. 그 부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 목자와 양으로,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양육을 하셨는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하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스라엘이 대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했어요? 라고 말대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과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이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기를 결코 멸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케 하는 경멸이 여기는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은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이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상한 것, 약한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있는 것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8절 밑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한테 드려봐라. 사람한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것인데 네가 그런 것들을 나에게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은 항상 집에서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정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계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성도가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 가게에 냉장고 3개를 구입을 했는데 흔 냉장고 저희 쓰던 게 아직도 쓸만합니다. 교회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성곤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김성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원래 쓰던 냉장고 그대로 쓰시고 새 거를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놓고 6개월 뒤에 교회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6절부터 10절에 다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식물들은 경멸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의 없는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그 번거로움이 귀찮고 싫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 될 것, 정말 장난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며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너희 중에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히면 제사가 없어집니다. 제사가 없어지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속죄를 못 받으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다 도배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비교했을 때 이들이 돌아와서 지은 이 제2성전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을 지었다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또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가 얘기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모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점점 힘든 일만 생기는 겁니다. 자기네 딴에는 정말 열심히 죽으림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재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런 영광이 안 나타나고 돌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제사를 드려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들은 강력해지고요.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강대국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려봐도 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석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복도 안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도 그런 예물이나 그런 아마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받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교회 가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다리미로 이렇게 뼈바닥에 펴가지고 교회에 갖다 넣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헌금 그 개수하는 데 들어갔다가 참 골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니까 캐나다 동전이랑 뭐 돈이 이렇게 나왔어요. 1불짜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캐나다도 아닌데 왜 캐나다 돈이 이렇게 나왔지? 봤더니 헌금은 해야 되겠고, 미국에서는 캐나다 돈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 돈을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1불짜리랑 코로가 잔뜩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 캐나다 코로랑 미국 코로가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을 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폐가 1불짜리가 몇 개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캐나다 돈을 거의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들 네가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들 받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죽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은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언약궤 앞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은혜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구약 때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김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목사님한테 잘해라. 교회에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까? 저한테 잘하면 복 받습니까? 그러면 잘하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오직 여호와의 그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한테 잘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잘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저한테 무조건 행위로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은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하고 이것을 지키면 선악과 안 따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것을 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저한테 잘하시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망하십니다. 제가 다 완벽한데 모자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눈치를 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고 여러분이 복받으려고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십일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처럼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 여러분 꼭 그래야만 복을 받는 것이라면 저는요 여러분한테 막 진짜 윽박질러서도 받아낼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복 받는다? 그렇게 비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실망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드려도 나한테 축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매일매일 감동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교회 와서 섬기고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제사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드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여러분 꽃밭길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도리어 세상에서 외면되고 방탕하고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직결시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손익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 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안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고 심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삼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골에 예전 얘기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이분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갖고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조용히 불러서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만큼 드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양계장에서 주일날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을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때만 해도 계란이 귀한 것이라 그 계란을 팔면 돈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정말 수백 개의 달걀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그 몇 개월 지나는데 정말 양계장의 닭들이 이상하게 주일날만 계란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계란이 주일날만 되면 두 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계란을 처음에는 몇백 개씩 갖다 바치다가 달걀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한 개도 계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여자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요즘은 어때 닭들이 그 계란을 안 낳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닭들이 거룩해졌나 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호와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은 큰 임금이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두려움의 대상, 경외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때가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장소와 재물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예배의 정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한마디로 히브리서 전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있던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 있었지만 그보다 그 큰 제사장이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 얘기하고요. 예전에 드셨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제사장과 왕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실 것이라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 그 모형, 예수님의 모형의 모습들과 신약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내용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따라 드시는 제사는 온전하지,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가 그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제사물,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연약합니다.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고 자기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를 욕되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 더 큰 예배로 속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경멸케 하면 그 은혜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결코 형벌을 면치 못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멸했다고 얘기하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령별대로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봐보면 그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 이유인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대는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럽니다. 30대는 그 지식을 찾아서, 신령한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40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요. 50대는 명예를 원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그냥 먹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자녀들이 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교회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면 채우는 것이고요. 정말 부족하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은 시편 84편 전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84편을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시편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84편은 압살롬 때문에 반란을 이렇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요. 그래 가지고 도망가는 길에서 그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사 제비는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 전에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나라는 신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비와 참새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다윗이요. 그러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요.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 다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열심히 시달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서 밤에는 먹을 기운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다른 곳의 천 시간보다 더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더 아름답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그렇게 행복되고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그 한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고 여러분 섬기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나 행위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슈퍼맨이니까? 아니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저주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죄악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요,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저주라고 고린도전서 6장 22절은 얘기합니다. 16장 22절은 얘기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겸손한 그런 섬김, 나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온전한,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고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진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고, 진정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